에스라 7장 719면 그 에스라서 이제 7장을 보는데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6장까지랑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했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넘어가고 성경에 이제 바사 이렇게 나오죠. 그 고레스 2세 왕이 다스릴 때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레미야 때 예언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부터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였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고 제사가 회복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가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6장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7장에 보면 이제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 대표 인물이죠.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한 58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왕의 역사를 보면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가 있고 또 다른 왕들이 잠깐 이렇게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에로라는 왕이 있어요. 다리오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죠. 이런 역사의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그 한 58년의 역사를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제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놓은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가면서 그 당시 왕이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이고 페르시아는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586년이었어요. 이때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포로로 1차, 2차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때 1차 포로 귀환 포로들이 돌아와요. 이게 536년이에요.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수룹바벨, 예수와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사하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중단됐잖아요. 잠깐 중단됐을 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를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시금 격려하고 신앙 회복을 시켜서 성전이 재건축되고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되죠. 그때가 다리오 때였어요. 다리오 때 막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이런 편지를 쓰지만 그래도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 때 약 58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때 나오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건 이제 그 수상궁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시간 속에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때가 458년경이에요. 이때 이제 에스라가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계시면 구약 포로 이후에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는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편집 순서와 이 역사 순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포로기 이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저 도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에스더가 언제인지 학개 스가랴가 언제인지 에스라서는 언제인지 다니엘서는 어때쯤인지 에스겔은 어때쯤인지 이런 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머릿속에 다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예, 정리가 이렇게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흐름만 아시면 돼요. 예, 흐름만 아시면 되고 이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에스라 그래서 지금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분의 집안을 소개를 하죠. 16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인물이 출중하게 나오니까 그 위로 조상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돼요. 칭찬받았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한 사람 나오면 그 족보 거슬러 올라가서 다 성경에 기록되면서 훌륭한 집안으로 지금 평가받는 거예요. 아, 아론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구나. 이 에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헌신되어 있는 집안의 모습을 아주 잘 소개를 해주죠. 이제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명문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런 꿈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 이 집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손 가운데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꿈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다짐들이 있고,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런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한 기도 제목이죠. 올해 우리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옵소서. 이런 지금의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6대를 성경이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귀하죠.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개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익숙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어요. 말씀을 잘 알았어요. 잘 알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 어디 살았어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말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던, 미국에서 살던, 대한민국에서 살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살던, 파키스탄에서 살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문화와 전통보다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글로 돌아가고자 늘 애쓰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기준이 하나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개혁교회 중심은 강단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성찬상을 아래다 놔요. 그래서 다 상징적인 거였어요. 위에다 놓지 않았어요. 말씀 아래에 있다라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말씀 외에는 우리의 모든 사고의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 옛 전통에 그런 얘기하면요. 가슴이 제가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법을 따지고 예의와 질서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과 부닥칠 때는 절대 말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고 가운데 하나님 내가 늘 말씀에 기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종속적이다. 하부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자유롭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를 붙잡고 모든 사고를 할 수 있으면 굉장한 자유함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누굴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주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그 능력 하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한 8장에 보면 한 약 1700명 정도 되는 1차로 갔던 사람들이 약 몇 명이었었어요? 5만 명 정도. 지금 2차로 갈 때 한 1700명 정도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떠나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얼만큼 걸린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거리상으로 보면 그 페르시아 수산성 있는 데서부터 쭉 유대인들 모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거리는 800km래요. 근데 800km면 5개월이면 사실 되게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800km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장정만 1,700명이니까 애을은 뭐 여자들까지 다 하면 한 5,6천명 되겠죠. 5,6천명이 800km 이동하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때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전한 데를 찾아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니까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어요. 근데 10절로 넘어가면 우리 한글 성경엔 빠져있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고 이들이 800km 되는 거리를 약 5,6천 명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답이 뭔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뭐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은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늘 뭐 했냐면 연구했어요. 그리고 준행했어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람으로 기본적 자질을 갖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축복해 주세요. 올 한 해도 동행해 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에스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쓰임받으려면 어려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수요일날 어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요. 금요일날 기도시키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수요일날 제가 주일만큼 많지 않은 거에 늘 안타까운데 이유들을 들어보면 뭘 이렇게 배우러 데리고 다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게 피아노가 됐든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비교할 만한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죠. 저는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그거를 따라서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그냥 두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세상 이것보다 더 축복된 길과 완벽하고 확실한 길이 없는데 다른 데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애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양육할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참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정답을 피하고 나머지 답을 찾고 사는 거예요. 100점짜리 답을 피해서 80점짜리, 50점짜리 답을 놓고 거기서 어느 걸 고를까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참 그렇죠. 안 온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오신 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다른 방법 하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유, 뭐로 평가받겠어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냐인데, 말씀에 기준되어서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고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살아야 쉽잖아요. 제일 쉬운 길이에요. 제일 쉬운 길.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1절부터 26절까지가 보면 이 이방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보면 야, 이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잖아요. 고레스 때도 그랬거든요. 고레스 때도 보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다 줘라. 은금과 금을 다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이거 보면 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왕,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례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이러면서 얘기해요. 지금 에스라가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이방 왕이 볼 때, 야, 저 유대인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인정됐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완전한 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왕이 볼 때. 이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에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 에스라가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누가 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세 번 바뀔 동안 나라의 넘버 투자를 뺏기지 않았던 사람. 다니엘.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뜻을 정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기로 뜻을 정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지금 에스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로 했던 사람. 이방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정말로 삶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는데 그 왕들이 인정할 정도예요. 그 왕들이. 그렇게 해서 인정하면서 이 사람이랑 갔는데 갈 사람 누구든지 다 가라. 그러고 이제 막 다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또 주죠. 뭐 송아지, 양, 염소, 뭐 금, 은, 선이 여기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네가 다 쓰고 주려는 거 왕, 내 탕고에 있는 것도 다 주고 아무튼 주는데 100달란트, 뭐 은은 100달란트까지 이게 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우리가 안 오겠는데 다 한 달란트가 34kg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까지는 줘라 이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 소금 그 당시 귀한 거였거든요. 무제한 줘라, 무제한 줘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여러분 땅의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게 이제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분명한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은 이런 증거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갈 때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주는 건 누가 다 줬어요? 왕이 줬죠. 근데 감사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 지금 내 손에 다 떨어졌는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에스라가 실감을 한 거예요. 왕도 고맙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셨다,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다스리셨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영광받고 예배받고 찬송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지금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예.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지금 에스라가 포로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꽃이 아무 때나 피지 않죠. 예? 꽃은 꽃 필 때 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에 아름답게 꽃을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사과가 1년 12달 열리지 않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려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그 안에 뭐가 풍성히 있는 거예요? 영양분들이, 자양분들이 풍성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라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복을 누리는 방편입니다. 방법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이,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입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까?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 왕은 누구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더예요. 에스더라는 사람을 왕으로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에로 왕 때는 에스더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또 모르드게라는 분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분들,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을 해서 유대 공동체를 구해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을 죽이는 그런 불임절, 성경적으로 보면 불임절. 그런 이스라엘의 이방 땅에서의 페르시아에서의 구원의 사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되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적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풍토, 좋은 감정, 즉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누군가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수에로 때 있었고 그 아들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좋은 풍토가 그 땅 가운데 영향력 있게 이미 왕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성교학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보면 로마 시대에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화되는, 국교화되는 일들이 있을 때 보면 로마 그 황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서서히 스며들어가서 이 위로부터의 선교 역사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회학적으로도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치인, 기업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가 아 이건 세상 거야,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영역. 그래서 그 켈빈주의 신학에서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상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죠. 지금 에스라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했고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 가운데 일하였고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적이죠.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일반 역사를 보면 일반 역사는 세상 역사는 왕의 역사예요. 그냥 인물 중심의 역사 같아요. 그러나 그 배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 이런 거는 이미 그 시대의 역사, 지금 이미 그 역사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역사 가운데 다 기록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역사와 성경 역사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서 아, 그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구나. 그런 걸 배울 수 있죠. 그럼 오늘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가? 에덴교회와 에덴교회 성도들이 오레곤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역사가 있다면 이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이어가야 되고 내가 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역사를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 이런 역사적 책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독교 역사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의 나의 삶을 늘 조명하면서 살아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보는 유익이 참 많아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옛날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떻게 우리 시간을 가꾸어야 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내 책임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길 축복하고 그렇게 살 때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